전 사실 CEO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스타벅스 관계자와 이사진에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월스트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작 잘 내려온다고? 얘가 문제였어.
NPR 방송에서 진행하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입니다. 혁신가 사업가 그리고 창조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저는 가이 라지고요. 오늘은 어떻게 저소득층 공동아파트에 살던 가난했던 한 소년이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을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큰 로직업체 기업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예전에 미국의 커피 문화는 지금과는 꽤나 달랐죠. 뭐 학부모 상담회나 교회에서 흔히 큰 알루미늄 통에 따뜻한 커피가 몇 시간이고 데워져 있었고 일회용 컵을 이용해서 커피를 마셨죠. 뭐 가끔은 반쯤 빈 핑크색 종이 상자에 담긴 도넛도 같이 간식으로 나왔었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 좋은 줄 아세요. 왜냐면 예전에 스타벅스가 있기 전에 맛 좋은 커피를 찾는다는 건 진짜 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었죠. 알아요. 몇몇 분들은 뭐 스타벅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흔하다, 너무 보편적이다, 너무 뭐 뻔한 맛이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해는 해요. 근데 스타벅스가 미국의 커피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창업자 하워드 슈츠치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 하워드 씨가 1981년에 시애틀에 있는 작은 원두랑 향신료만을 팔던 그 가게를 우연히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스타벅스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스타벅스는 시애틀 지역에만 있는 작은 체인이었어요. 뭐 사실 커피를 내려서 팔지도 않았고 그저 원두만을 판매하는 곳이었죠. 근데 하워드 씨는 그 커피 원두의 맛과 그 퀄리티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스타벅스 사장에게 찾아가서 채용해달라고 아주 떼를 쓰죠. 그리고 6년 후에 사장이 스타벅스를 팔려고 할 때 하워드 씨는 돈을 빌려서 아예 그 회사를 사버리죠.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는 스타벅스를 미국 전역으로 변경시키죠.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은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 2만 7천 개가 넘는 스타벅스가 뭐 세계 곳곳에 있죠.
저는 하워드 씨를 만나 하워드 씨가 어떻게 스타벅스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워드 씨는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시죠?
뭐 하루에 4, 5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5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커피 종류는 무엇이죠?
숙성된 수마트라 커피를 프렌치프레스한 걸 가장 즐겨요.
알겠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베이뷰라는 저소득층 주택단지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어땠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서의 경험은 어땠죠?
예전 브루클린 기차 종착점에 있는 타나시라는 곳에서 뭐 나고 자랐어요. 저소득층 주택단지였는데 34개의 빌딩이 있었죠. 방 2개짜리 아파트에 부모님 그리고 누나 동생 한 명과 같이 살았어요. 1956년 그 당시에 월세가 한 달에 56달러였던 것 같아요.
아, 56달러면 진짜 싸네요. 브루클린이면 뭐 지금은 완전 뭐 그 정도면 한 5,000달러 하겠는데요. 그 주변 이웃분들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뭐 거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택시기사님들, 뭐 집을 수리하시는 분들, 뭐 그런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제 유년기는 뭐 공동체 의식이 가득한 유년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같은 처지에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빌딩 하나당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세계 2차 대전 참전자였고 운전기사였다고 들었어요. 하워드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하던 도중에 부상을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육체 노동자셨어요. 여러 종류의 일을 전전하셨는데 대부분 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노동 현장이었죠. 1960년도 3월이었어요. 한 겨울이었죠. 그 당시 아버지는 기저귀 배달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기저귀는 일회용이 아니라 천이었어요. 아기들이 사용하면 그걸 쓰고 하는 게 저희 아버지 일이셨는데 그 일을 하시던 도중에 얼음에 미끄러져서 다리랑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셔요. 제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죠.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1960년도에 교육을 받지 못한 블루칼라 노동자는 세계 2차 대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보장이나 사대보험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을 못하면 그저 해고를 당했죠. 저희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 어렸을 때 당시의 경험이 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 같아요. 뭐 저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팟캐스트를 의역한 비디오입니다. 지식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료로 만들어 배분되며 모든 저작권은 NPR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많은 방문 바랍니다. 하워드 씨는 모범생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학업에 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동선수셨나요? 미국은 운동을 잘하면 쉽게 대학을 가곤 합니다. 꽤나 운동을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운동선수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제 동네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어요. 그 당시 운동장은 콘크리트였는데 뭐 상관없었죠. 거기서 해낼 수 있는 모든 게임, 및 스포츠를 즐겼어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콘크리트에서 슬라이딩도 마다하지 않았죠. 아마도 저의 경쟁적인 측면이 어렸을 적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고등학교 때 꽤나 잘하는 미식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아, 사실 조금 놀라운 게 지금 하워드 씨를 보면 미식축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거의 덩치 큰 헐크를 연상하게 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잖아요. 심지어 대학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미식축구를 하는 조건으로요.
네, 대신 달리기가 꽤나 빨랐어요.
그렇게 노던 미시간 대학에 영입이 되어 대학 미식축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심지어 프로 선수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사실 작은 도시를 벗어나 처음으로 대학에서 다른 미식축구 선수를 봤을 때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키워온 그 자신감과 깡은 뭐 천천히 사라졌죠.
그렇다면 경기에 출전할 기회는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대학 입학 직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도 어차피 다른 선수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딱히 뭐 경기에 출전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미식축구로 성공하는 건 불가능했을 텐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졸업하고 운이 좋았던 게 제록스라는 회사에 운 좋게 취직하게 돼요.
운이 좋았던 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제 전공은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 1976년에 제록스의 판매팀에 취직하게 되죠. 취직 직후 판매 교육을 위해 버지니아주로 가게 돼요. 그 교육이 끝난 직후에는 6개월 동안 하루에 50번씩 아무에게나 방문 판매를 해야 했어요. 뭐 전화를 먼저 하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무작정 찾아갔죠.
와, 이걸 뉴욕에서 하신 거예요?
네, 뉴욕에서 했죠. 제 할당 지역은 5번가에서 강까지였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 빌딩에서 저 빌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크하고 막 들이닥치신 건가요? 보통은 그냥 안 사요 하고 문전 박대를 당하신 건가요?
그렇죠. 하루 뭐 가끔 혹시라도 물건을 팔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처음 6개월은 인턴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배 판매 사원에게 그 공을 넘겨야 했어요. 그 당시 1976년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중 절반을 부모님 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 드렸죠.
와, 그러면 방문 판매는 뭐 소질이 좀 있으셨나요?
네, 뭐 사실 꽤 잘했어요. 사실 방문 판매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진 않았죠.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을까요? 맨날 뭐 문전박대 당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뭐 정식 판매원이 된 후에 제록스 회사에서 저를 인재로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록스 회사에 몇 년간 더 일하지만 항상 무언가 불만족스러웠어요. 제록스의 기업 문화나 창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특성상 항상 무언가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늘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죠. 한마디로 회사 생활이 즐겁거나 행복하진 않았어요.
아, 흥미로운 점이 저희 쇼에 나온 많은 성공하신 CEO분들께서 사회 초년생 시절 방문 판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죠. 하워드 씨에게도 방문 판매를 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방문 판매를 하며 배우는 거절당하는 법이나 거기서 오는 민망함,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느끼게 되는 겸손함은 저를 빠르게 성장시켰고 그로 인해 더욱더 자신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당시 제록스나 IBM은 70년대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잖아요. 당시 누군가에게 제록스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 제록스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는 건 뭐 어쩌면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일찍에서부터 제 가슴 속에 사업가가 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렇기에 무언가 다른 기회를 찾아 헤맸죠.
그래서 뭘 찾게 되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스웨덴 회사가 뉴욕에 지사를 열려고 하는데 지점장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저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파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스웨덴 회사 미국 지역 담당자를 만나게 돼요. 그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자마자 서로 너무 잘 맞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담당자는 참고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멘토가 됩니다. 카이 엘리아슨이라는 친구인데 그가 저를 고용해주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게 되죠?
처음에는 가구점을 담당해서 팔게 돼요. 그 당시 제 와이프와 저는 뉴욕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저는 그 회사 일로 노스캐롤라이나에 주로 1년간 이사를 하게 돼요.
아, 이맘때쯤 와이프분을 만나신 건가요?
네. 사실 1978년 7월 4일에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1980년대쯤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랑 저랑은 좀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 이제 친구가 된 그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나를 뉴욕에서 다시 근무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관두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친구는 저에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에 있는 부서장 자리를 저에게 주게 돼요.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서부의 큰 고객을 만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잠시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라는 작은 커피 회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렀다 오기로 하죠. 스타벅스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덕션으로 커피를 데우는 머신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커피 머신을 팔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게 된 거죠. 스타벅스가 있던 파이크플레이스 마켓에 들어선 순간 와, 이건 미쳤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머리를 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 커피의 진한 향이나 그 분위기,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정, 이 모든 것들이요. 그 후 1년 동안 스타벅스 창업자들을 만나서 저를 고용해달라고 설득하기 시작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 당시 스타벅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저 커피 원두만 팔던 가게잖아요. 하워드 씨는 그 당시에 동부, 그것도 뉴욕에서 집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로 커피 원두를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한 거죠?
당시에 만약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뉴욕 도시 한복판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도시를 떠나고 싶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그 스타벅스 가게에서 접한 고객으로서의 경험과 계산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던 회사 운영 방식은 저를 진짜 한눈에 반하게 만들어요. 이런 분위기와 상품, 이것이 항상 제가 찾던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스타벅스 창업자들에게 스타벅스를 키우고 싶다면 내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어필을 하고 또 어필을 했죠. 그 당시 그들의 꿈은 바로 옆 도시인 포틀랜드로 확장하는 거였어요.
하워드 씨도 그 똑같은 목표를 꿈꾸셨나요? 계속 하나씩 확장해 가면서 커피 원두를 팔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저도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부터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하워드 씨는 커피를 자주 마시셨나요? 커피에 대해 뭐 얼마나 알고 계셨죠?
네, 커피를 마시긴 마셨어요. 근데 많이 알지는 못했죠.
아, 뭐 맥심 커피 이런 걸 마시셨나요?
그것보단 조금 더 나은 커피를 마시긴 했어요.
아,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커피에 대한 지식이 뭐 조금은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네, 커피의 가치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서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정말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당시 스타벅스 매장이 4개였는데 당시 초기 창업자들은 저를 밀라노의 무역 박람회로 보내게 돼요. 저는 스타벅스를 대표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 밀라노의 거리를 걸었죠. 거기서 매 20m, 30m마다 커피숍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커피숍을 지나치지 않고는 진짜 거리를 누빌 수가 없었죠. 저는 거기 있는 커피숍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봤어요. 그 모든 커피숍이 분위기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에스프레소가 있었죠.
아, 어딜 가든 그 구릿빛 에스프레소 기계가 보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우아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사로잡은 것은 공동체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커피숍들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갔는데 항상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목격하죠. 그래서 아, 이곳이 일과 집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사이를 채워주는 공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무엇보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건 커피였어요. 제가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스타벅스가 커피를 파는 사업이 있긴 한데 포커스를 잘못 잡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진짜 신이 나서 돌아와요. 열정이 정말 가득했죠. 이 모든 것들을 스타벅스 창업자들하고 공유를 해요.
아, 그들에게 우리는 커피 원두를 팔 게 아니라 커피를 내려서 팔아야 돼 라고 말한 건가요? 그 당시에는 원두만 팔았잖아요, 스타벅스.
네, 그 당시에는 스타벅스 원두만 키로당 얼마 이렇게 팔곤 했죠. 커피를 내려서 팔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하워드 씨는 시애틀로 돌아와서 창업자를 만나서 진짜 커피를 꼭 만들어서 팔아야 돼 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죠?
안 돼 라고 말하죠.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것을 요식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식업을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요식업은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접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죠. 저는 진짜 1년 내내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창업자들이 손을 들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1985년에 새로운 가게를 4번가와 스프링가 교차로 구석에 있는 40평 남짓한 매장에 여는데 그중 10평 정도를 이탈리아식 커피바를 운영해보라고 허락을 해줘요. 이탈리아식 커피바는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고객들이 매일같이 넘쳐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카페라떼를 선보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이탈리아식 커피바는 너무 성공적이어서 원래 하던 원두 사업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려요. 그 당시에 두 명의 창업자들은 이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커피 가게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죠.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 아이디어를 더 이상 확장시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나 장사가 잘 되고 인기가 많은데 당연히 돈도 훨씬 많이 벌고요.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버리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죠. 진짜로? 이렇게 그만한다고? 제 와이프도 제가 우울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퇴근을 하고 와이프에게 나 더 이상 회사 생활 못하겠어. 스타벅스를 나와서 내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하겠어. 라고 말을 하죠. 저는 그 소식을 스타벅스의 두 창업자에게 알리게 돼요. 근데 그들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해요. 아, 진짜로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아, 진짜 잘된 일 아니에요?
네, 근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스타벅스 원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었죠. 아무튼 그래도 그들이 투자를 받고 그 덕분에 새로 생기는 빌딩 한 켠에 17병 정도의 이탈리아식 커피바를 창업할 수 있게 돼요. 시애틀의 유명한 마틴 실리그라는 부동산 업자가 매장 자리를 계약하는데 그는 저에게 제 스스로를 보증하라고 하죠. 저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를 보증하게 되죠.
그 당시 하워드 씨 나이가 32살 정도 됐던가요?
그 당시 저는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제가 스스로를 보증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전혀 보증을 설 그럴 처지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일지오날리라는 가게를 열고 저는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요. 더욱더 많은 조사와 시간을 보낸 후에 밀라노의 한 신문 이름을 따서 일지오날리라는 회사 이름을 짓죠. 그렇게 시애틀에 매장을 두 개 열고 밴쿠버에 좋은 위치가 있다고 연락을 받아요. 그렇게 밴쿠버까지 매장을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장을 열 수 있었죠? 그 당시에 뭐 돈을 빌리기가 쉬웠나요? 그 당시에 하워드 슐츠 씨는 뭐 지금의 스타벅스 창업자의 이 그 명성이 가득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네, 맞아요. 과장을 하나도 안 보태고 총 242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가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총 17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20억을 빌려서 일지오날리를 운영 및 확장해 나갈 생각이었죠. 스타벅스의 그 두 창업자가 시드 투자자이긴 했지만 매장은 늘려갈 만큼 큰 돈을 투자해 주진 않았어요. 또한 스타벅스의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가 빌려준 그 2억을 쓰려면 다른 투자자에게 1억을 투자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투자를 더 받으려고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방문 판매를 했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났죠. 정말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아니, 회사 이름은 발음하기도 힘든 무슨 이탈리아 이름에 커피 한 잔을 2달러, 3달러에 판다고요? 그것도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4대 보험도 들어준다고요?
여기서 잠깐. 미국은 보험이 비싼 걸로 유명한데 커피숍 및 식당에서 알바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해주는 회사는 지금 현대 시대에도 별로 없을 뿐더러 특히 80년대에는 뭐 전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 첫 투자자 중 한 명이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캐롤이었어요.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죠.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는데 캐롤과 그의 남편이 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을 믿고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1억 원의 수표를 사인해줬어요. 그 후로 일이 조금 더 슬슬 풀리기 시작했죠.
일지오날리라는 커피 가게의 목표는 뭐였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죠? 전국적인 매장을 계속 뭐 늘려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셨나요?
사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원래 저희의 계획은 100개의 매장을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저희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재빠르게 75개의 매장으로 목표를 수정하죠. 매장을 오픈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스타벅스의 창업자 제리 씨가 저를 찾아와요. 그는 당시 그로부터 2년 전에 피치라는 커피 회사를 인수했던 상태였어요. 많은 이들이 피치 커피와 스타벅스 커피가 같은 회사였다는 걸 모르는데 원래는 다 제리 씨 소속이었어요.
피치 커피 또한 미국에서 꽤나 유명한 커피숍입니다. 다만 스타벅스 같이 큰 뭐 그런 커피숍은 아닌데 그래도 꽤나 자주 보이는 꽤 유명한 커피숍이죠. 스타벅스 원년 창업자 제리 볼드윈 씨 말씀이시죠?
네, 제리 볼드윈 씨예요. 그가 저에게 회사가 지금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스타벅스와 피츠커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는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서 피츠커피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스타벅스를 팔아야 한다면 하워드 당신에게 팔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격은 6개의 매장을 전부 포함해서 현찰로 44억 원이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죠. 그는 저에게 90일 동안 돈을 모아 올 시간을 줬고 그동안 다른 사람과 협상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죠. 저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어디서 구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렇죠.
이로써 저희는 다시 투자를 더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일 지오날리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투자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 지오날리는 당시 3개 매장에 불과했고 무언가를 증명하지는 못한 단계였죠. 제리 씨는 꾸준히 저에게 투자는 잘 받아서 돈은 잘 모으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았고 저는 60일쯤 지났을 때 반쯤은 모았는데 90일 내에 무조건 약속한 금액을 모을 수 있다고 신신당부했죠. 근데 갑자기 저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고는 경쟁자가 생겼다고 저에게 말했죠. 저는 90일 동안 저한테 시간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일 지오날리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 중 한 명이 제리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47억을 지금 바로 현금으로 보낼 테니 스타벅스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시애틀에는 큰 기업인 3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제리 씨는 저에게 약속한 대로 90일까지는 시간을 줄 수 있지만 그 직후에는 그 사람에게 팔겠다고 했죠.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중 제 친구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구했죠. 그는 내일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거기에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을 했죠. 저는 그 경험 많은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와 이야기하는 게 이 상황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몰랐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보기로 해요. 다음날 아침 8시에 변호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거기 계셨죠. 그는 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하는 것처럼 아니 더 자세하게 그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받아듣고 또 받아 적었어요. 그러더니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말했죠. 하워드 군, 우린 서로를 모르니까 딱 한 번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인가요? 네, 모든 것이 100%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말했죠. 우리 좀 걷죠? 걷자고요? 어디를요? 어디긴요? 그 작자를 만나러 가야죠. 그 순간 불안함이 몰려왔고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 빌 게이츠 씨 아버지가 그 스타벅스를 몰래 사려고 했던 투자자를 만나러 가자고 한 거였군요.
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빌 게이츠 씨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를 만나러 갔죠. 10분 정도 걸어서 그자의 빌딩을 들어가 그 사람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빌 게이츠 씨 아버지는 키가 200cm가 넘어요. 80대 중반이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했죠. 그 사무실에 들어간 후에 기억에 남는 건 빌게이츠 씨 아버지가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 젊은이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하라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세. 이것만은 확실히 말해드렸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세. 우리가 당신의 사무실 나가는 즉시 이 젊은이는 스타벅스를 살 거니까.
다음 편에는 하워드 씨가 어떻게 스타벅스를 미국 서부의 시애틀이라는 도시에서 미국 전역으로, 아니 세계로 확장시키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